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세계뉴스입니다. 아프리카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슈에서 차량을 이용한 폭탄 공격이 발생해 적어도 76명이 숨지고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소말리아의 아민 응급서비스는 폭발이 오늘 모가디슈의 남서부에 차량이 많이 붐비는 곳에서 발생했다며 사망자가 더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말리아의 일부 관리는 VOA에 사망자 규모가 최대 90명에 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목격자들은 폭발이 아프고의 마을에서 모가디슈로 진입하는 교차로의 보안 검문소에서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앞서 폭탄을 가득 탑재한 트럭 차량이 도로세를 납부하기 위해 차량들이 정차한 교차로에서 폭탄을 터뜨렸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단체는 아직 없지만 소말리아 당국은 국제테러조직 알카이다와 연계된 알샤바브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불법 환적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을 적발해 유엔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어제 북한 유조선 남산 8호가 지난 16일과 17일 오전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불법 환적으로 의심되는 활동을 하다 포착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관련국들과도 이 정보를 공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런 활동을 해상자위대 소속 P-1 초계기가 발견해 증거들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료를 종합해 볼 때 불법 환적을 시도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북한의 불법 환적 정황을 포착해 공개한 건 이번이 11번째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앞서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로 여러 결의를 채택했고 모든 유엔 회원국에 철저한 결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유럽연합 이사국들은 앞서 이달 초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 정권의 귀중한 국가 자금을 무기 개발에 허비해 국제사회를 위협하지 말고 인민의 민생과 복지에 돈을 쓰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는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은 미국 등 외부 위협을 핑계로 현대 세계에서 유일하게 3대 세습을 하며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 세계에서 인권 탄압이 가장 지독한 가운데 하나로 만든 김씨 정권의 생존만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해왔습니다. 유엔 총회가 어제 미얀마 정부의 이슬람계 로힝야족과 다른 소수계 탄압을 강력히 규탄하는 미얀마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엔 총회는 이날 결의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134개국, 반대 9개국으로 가결했습니다. 결의는 미얀마 정부가 로힝야와 소수민족들의 임의적 체포, 고문, 성폭행, 구금시설 내 살인 등 중대한 인권 탄압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얀마 정부의 라카인과 카친, 샨주에 있는 로힝야족과 다른 소수민족들에 대한 증오 선동을 막기 위해 긴급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결의는 미얀마 정부의 탄압이 본격화된 2017년 이후 방글라데시로 피신한 로힝야족이 74만 명에 달한다며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유엔 총회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악화된 세계 여론을 반영하고 앞으로 유엔이 더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가하는 공식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미얀마 정부에 큰 압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총회는 앞서 북한 김정은 정권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탄압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표결 없이 15년 연속 채택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일요일이 내일 북한은 차차 흐려져 낮에 황해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에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흐리고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월요일엔 대부분의 지역에서 흐리고 눈 또는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함경북도 동해안 지역은 월요일 늦은 오후에도 흐리고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량과 강수량은 평안도와 함경도는 5에서 10cm, 강수량은 5에서 10mm입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1m를 일겠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드디어 생생 라디오 매거진이 방송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미국 중북부에 자리한 위스콘신주는요.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주 면적이 23번째로 넓고요. 위스콘신주는 빙하기 시대의 흔적부터 드넓은 녹지대 또 험준한 산지까지 매우 다양한 지형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이 지역의 겨울 날씨는요. 섭씨 영하 40도까지 내려갈 만큼 추울 때가 있고 또 한 번씩 폭설이 내리기로도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이 내리는 날에는 사람들이 당연히 나와서 눈을 치우고 어린이들은 눈사람을 만들고 또 눈싸움도 하면서 겨울을 즐겨야 할 텐데요. 이 위스콘신의 워소라는 이름의 도시에서는 지난 1962년부터 이 눈덩이를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물체로 간주하고 눈덩이를 던지는 것을 법으로 금지해왔습니다. 뭐 자기 집 마당이나 사유지에서는 괜찮지만 공공장소에서 던지는 건 금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지난 50년 동안 지켜오던 법이 풀릴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화제가 되고 있네요. 최근에 시민들 사이에서 눈싸움은 범죄가 될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워소 시의회 의장이 미국 사회에 관심이 쏠리는 걸 보면서 조례 수정 가능성을 살펴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눈싸움한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내년 1월에 시의회가 이 문제를 논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미국 콜로라도주의 한 도시도 지난해 거의 100년간 금지했던 눈싸움을 허락했다고 하네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를 통해서 독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기사를 중심으로 한반도 현안 살펴봅니다. 독자의 선택 그리고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VOA 이야기 미국사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노래 한 곡 듣고 가도록 하죠. Backstreet Boys가 부릅니다. As long as you love me 들어보시죠. 오늘의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물의 한 도시. 이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전국 2,092명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지난 10월과 11월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질문은 어느 도시가 가장 불친절한가라는 것인데 전체 34.3%의 응답자가 뉴욕시를 꼽았습니다. 34.3%는 로스앤젤레스 19.7%보다 2배 가까이로 높은 것인데요. 그 뒤로는 3위로 워싱턴 DC, 시카고, 보스턴, 디트로이트, 버펄로, 볼티모어, 필라델피아,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등이 이었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뉴요커들은 참을성이 정말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관광객들이 느린 걸음으로 걷거나 등 뒤에 큰 가방을 둘러메고 가는 모습을 견디지 못하고 화를 낸다고 말했다는군요. 뉴욕포스트는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놓고 뉴요커들의 반응을 묻는 취재를 해서 24일차 신문에 보도했는데요. 취재 기자 역시 조사 결과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기자의 질문을 무시했다는 건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뉴욕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2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네요. 1774년 8월 23일 뉴욕시를 방문했던 존 아담스 당시 대통령의 일기에 타 지역민이 뉴욕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적나라하게 묘사했다고 하는데요. 아담스 대통령은 일기장에 이곳, 그러니까 뉴욕시에 온 뒤로 단 한 명의 신사를 만나지 못했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오가는 대화에서 한마디도 동의할 수 없었다. 뉴욕커는 큰 소리로 얘기했으며 동시에 빠르게 말했다라고 한 뒤에 질문을 받는다면 세 마디도 답하기 전에 그들은 말을 끊고 또 다른 얘기를 한다라고 뉴욕시 방문 소감을 남겼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번 설문조사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도시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랠리였습니다. 그리고 위스콘신의 밀워키가 뒤를 이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블루버틀. 미국의 유명 커피 회사인 블루보틀이 샌프란시스코 지역 두 개 지점에서 내년부터 일회용 컵 사용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커피를 투고할 고객들은 직접 머그잔을 가져오거나 재사용 가능한 컵에 대한 보증금을 지불해야 하며 이 컵은 고객이 보관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증금은 3달러에서 5달러 정도입니다. 블루보틀의 CEO인 브라이언 미헨은 블루보틀 투데이를 통해서 블루보틀은 최근에 우리가 사용하는 바이오 플라스틱 컵과 빨대가 100% 분해 가능하지만 합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라고 말하며 결국 많은 쓰레기들이 매립지로 가게 되어 종이 빨대와 사탕수수 종이컵으로 교체했지만 아직도 충분한 해결점은 아니었다. 미국에서만 한 달에 평균 15,000개의 일회용 컵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연간 1,200만 개의 컵을 뜻한다. 손님들에게 맛있는 커피를 대접하면서도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쓰레기 제로 캠페인으로 명명됐는데요. 블루보틀은 약 70개 매장에서 한 달에 15,000개의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캘리포니아, 뉴욕, 보스턴 그리고 워싱턴 DC 등에 있는 매장으로 확장해 나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15,000개 지점과 전 세계 16,000개 매장을 소유한 스타벅스 커피 역시 내년에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밴쿠버, 뉴욕, 런던 등 5개 도시에 재사용 가능한 컵을 사용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에 맞춰 24일 금융전문 뉴스 웹사이트인 CBS 마켓워치는 미국 내 커피 전문점들이 일회용 컵을 금지하고 유리잔부터 대여용 머그컵 그리고 소비자가 자신의 컵을 가져올 경우 일정 할인을 해주는 정책 등 일회용품 규제 트렌드에 동참하는 커피 전문점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이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VOA 방송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한 주간 가장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입니다. 김연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에는 또 독자분들께서 어떤 기사들을 가장 많이 보셨나요?
네, 이번 한 주 독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건 미국과 한국의 특전사 훈련 영상과 관련한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That is a red line for this administration. In fact, I've had at least two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s actually use that word.
김동현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요. 최근 일부 한국 언론들은 미한 특전사가 한반도에서 진행한 훈련이라는 영상에 대해 크게 보도한 바 있습니다. 네. 하지만 미국 국방부는 이 보도가 잘못됐을 뿐 아니라 무책임하고 매우 위험하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어떤 동영상이었나요?
네, 미국 국방부는 지난 16일 공식 홈페이지에 앞서 8월과 11월에 걸쳐 한국 군산 등에서 진행한 미한 훈련 영상을 게재했는데요. 이후 홈페이지에서 관련 영상을 내려 그래서 지금은 해당 영상을 볼 수는 없습니다.
예, 자, 이와 관련해서 어떤 보도가 나왔나요?
네, 일부 한국 언론은 미 국방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사진과 영상을 토대로 이번 훈련 공개가 북한 군수 내부를 제거하는 참수 작전 등 군사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낸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훈련에는 미 육군 특전부대 그린베레와 한국군 제7공수특전여단 등이 참가했으며 미 F-16 전투기 등이 공중 엄호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 국방부가 게재했다가 내린 동영상의 한 장면이라면서 미군과 한국군 특전사 병사들이 북한 군복을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들과 실내에서 교전하는 모습도 전했습니다.
이런 보도 내용에 미 국방부가 강하게 반박을 한 거네요.
네. 국방부는 터무니없고 위험하다고 밝혔는데요.
네.
국방부가 이런 훈련을 진행했다거나 디지털 플랫폼에 이런 종류의 영상이 있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설명입니다. 이 관계자는 더 나아가서 이런 보도는 잘못됐을 뿐 아니라 무책임하고 매우 위험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더 이상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살펴봤고요.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볼까요?
네.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으면 미국이 화염과 분노와 같은 강경책으로 급선회할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역시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 국익연구소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장은 19일 VOA에 북한이 지금껏 트럼프 대통령이 성과로 과시해온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 조치를 제기할 경우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에 강경 노선으로 급선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시작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예, 북한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이 미국과 북한 간 협상의 연말 시한이 다가오면서 이 연말 시한이 지나면 북한이 어떤 도발에 나설 것이냐 하는 우려가 많죠.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스웨덴 스톡홀름 실무협상이 결렬로 끝난 이후에 북한은 연말 시한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일방적인 비핵화 요구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말하는 이 새로운 길이 무엇이냐와 관련해서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에 나서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특히 핵실험의 경우는 준비기간이 필요하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는 더 짧은 시간 내에 준비가 가능하기에 북한으로서는 더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할 경우에 외교의 문이 닫힐 거라는 전망도 나왔다고요?
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 국익연구소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장이 이같이 밝힌 건데요. 북한이 지금껏 트럼프 대통령이 성과로 과시해온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 조치를 번복할 경우 적어도 1년 이상 외교의 문이 굳게 닫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카지아니스 국장은 최근 복수의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로부터 대통령이 넘지 말아야 할 선, 이른바 레드라인으로 정한 위협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라고 말한 것으로 들었다며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 미국은 화염과 분노로 알려졌던 2017년의 강경 노선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미국이 또 한반도의 전략자산 전개, 미한 연합훈련 재개 외에 대북 제재와 인권정책 강화 같은 북한의 전방위 압박을 가할 것으로 내다봤다고요.
네. 카지아니스 국장은 특히 대선 준비기간이 아직 충분히 남아있는 만큼 대북 강경 노선으로 복귀해서 지지자 결집을 꾀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네.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닌 중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승리로 치부하고 계속 외교적 노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카지아니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네. 자,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사일 발사를 감행할 경우 대북 압박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나왔네요.
네.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항공모함의 한반도 전개 등 독자적인 군사 대응은 이미 취했던 전통적인 대응이며 그 밖에 다른 나라들과의 연계를 통한 별도의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중국 정부도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 미국은 중국과 적극 협력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으면 트럼프 정부가 최대 압박과 제재로 돌아갈 거라는 분석도 있었어요.
네, 미 중앙정보국 북한 분석관 출신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하염과 분노 당시에 대북 강경책과 함께 최대 압박과 제재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2년 전 대북 대응에서 자신이 CIA에 재직했던 1994년 당시 미국의 영변 핵시설 폭격 검토와 비슷한 수준의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 한국 내에 미국 민간인 철수를 언급하는 등 절대 보여주기 위한 대응이 아닌 우발적 전쟁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브룩스 전 사령관 본인은 뭐라고 합니까?
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를 묻는 VOA의 질문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네.
다만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건 북한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이나 미한 동맹의 즉각적 대응에 대해서 예단하지 말고 북한이 보내는 신호가 어떤 의미인지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협상에 앞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무력 시위에 나서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체면 지키기라는 문화적 요소를 항상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북한의 무력 시위와 관련해선 항상 그 의도를 면밀히 살펴 대응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까지 잘 들었습니다.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기사는 연말 시한을 앞두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중국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왕이 부장은 이날 중국 국영 CCTV 제가 앞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북한이 자체 설정한 비핵화 협상 연말 시한을 앞두고 중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목소리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새로운 접근법을 요구하는 북한에 동조하는 모습이 두드러집니다.
네, 최근 중국 고위 관리가 북한 문제를 계속 거론하고 나오는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죠.
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지난 24일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미국에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네.
왕이 부장은 이날 중국 국영 CCTV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미국이 실제적,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왕이 부장의 이런 발언이 바로 하루 전에 문재인 한국 대통령하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눈 직후에 나온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한중 두 정상이 베이징에서 만나 교착 상태에 빠진 미북 협상과 관련해서 대화의 동력을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협력을 다짐한 직후에 나온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23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교착 상태에 빠진 미북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데 공감을 한 겁니다. 시진핑 주석은 또 한반도 평화에 일관된 지지를 보낸다는 입장을 밝히고 한중 양국이 손을 잡으면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국 청와대에서 미북 대화가 중단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최근 상황은 한중 양국은 물론이고 북한에게도 결코 이롭지 않다고 강조했고요. 시진핑 주석은 중국과 한국은 줄곧 긴밀하게 협력해온 친구이자 파트너라면서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공동의 이익을 수호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또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회담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완화 내용을 담아서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결의안 초안에 대해서도 두 정상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다시 왕이 외교부장의 발언으로 돌아가서요. 왕이 부장도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완화를 제안하고 나온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렇습니다. 왕이 부장은 인터뷰에서 현재 북한을 둘러싼 상황과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가 책임을 느끼고 행동에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싱가포르에서 합의된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유엔 안보리에 결의안 초안을 신속히 제출한 건 한반도 핵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동력을 유지하고 정세가 악화되거나 심지어 통제불능이 되는 걸 피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겁니다.
네.
앞서 지난 16일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에 대북제재 일부 해제를 제안하는 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었죠. 이 결의안에는 북한의 해산물과 의류 수출 금지 그리고 북한 노동자 송환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네, 자, 중국의 이런 움직임 어떻게 풀이되고 있나요?
네,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국의 접근법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그동안 중국이 주장해온 바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준 것으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네.
아울러서 북한이 지속적으로 미국에 요구하고 있는 새로운 접근법에 동조하고 나선 것으로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왕이 부장이 이달 초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당시 왕이 부장은 미북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북한의 우려를 중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당시 왕이 부장은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북한 측의 안전과 발전 방면에 대한 합리적인 관심은 마땅히 중시되고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왕이 부장이 북한의 관심을 합리적이라고 밝힌 건 중국이 북한의 편을 든 것으로 미북 간 교착 상태의 책임이 미국에 있음을 강조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는데요.
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인한 영내 긴장 사태를 바라지 않는 중국이 당분간 미국의 접근법 변화를 계속해서 촉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자, 네 번째 기사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네 번째 기사는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북한 문제 외교적 해결을 바라지만 싸워서 이길 준비도 돼 있다고 발언한 내용의 기사입니다. 김카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Clearly we think that the political solution is the best way forward to denuclearize the peninsula.
에스퍼 장관은 21일 국방부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 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바라지만 미국은 싸워서 이길 준비도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도 미국은 어떤 것에도 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북한이 설정한 이 연말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에스퍼 국방장관이 미북 비핵화 협상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네요.
네, 에스퍼 장관은 20일 국방부에서 마크 밀리 합참의장과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가장 좋은 해결책은 분명 정치적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두 가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중 첫 번째 역할로 미국의 높은 준비태세 유지를 강조했습니다.
네.
필요하다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높은 준비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확실히 해야 하고 자신은 이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는 겁니다. 에스퍼 장관은 자신의 두 번째 역할은 외교관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면서 비핵화 과정을 다시 시작하고 외교 경로를 지속할 수 있다는 데에 대해서 희망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마크 밀리 합참의장도 발언을 했다고요?
네, 밀리 합참의장은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미국이 어떤 상황에도 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 건데요. 한국은 미국이 항상 높은 준비 태세를 유지해왔던 많은 나라들 중에 하나라면서 오늘 밤 당장이라도 싸울 준비가 돼 있다는 게 주한미군의 모토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또 밀리 합참의장이 북한의 위협에 맞서서 한국, 일본과의 강력한 삼각협력도 강조했다고 하죠.
네, 밀리 의장은 미국은 언제든 미국과 한국, 일본의 국가 이익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으며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김 기자.
네.
북한이 이달 초 미국을 향해 언급했던 크리스마스 선물 도발은 일어나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북한의 이른바 크리스마스 선물 발언이 나온 건 지난 3일이었습니다.
네.
북한은 리태성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 명의의 담화를 통해 미국은 지속적이며 실질적인 대화 타령을 늘어놓으면서 필요한 시간벌이에 매달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어서 북한은 지난 7일과 13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이 진행되었다고 밝히면서 긴장 수위를 더욱 높였습니다. 이에 북한은 성탄절인 25일까지 무력 도발을 감행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일단 성탄절은 무사히 넘어간 상황입니다.
네, 뭐 사실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 발언 뒤에 세계 각국이 북한을 주시하면서 이 무력 도발을 막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죠.
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크리스마스 발언 직후인 4일 비공개 회의를 열어 북한의 최근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관해서 논의했고 유럽 지역 6개 나라 유엔 대사는 안보리 회의 발의 직후 북한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11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최근 도발을 논의하기 위한 안보리 회의를 소집했는데요. 동시에 미국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높은 경계태세를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미 해군 P-3C 초계기,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그리고 EAC 조인트 스타트 등 각종 공중, 지상, 정찰 자산을 활용해서 북한을 감시했습니다. 북한이 비록 크리스마스에 맞춰 도발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연말과 연초에 어떤 형태로든 도발에 나설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1월 1일에 있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서 북한이 어떤 방향을 제시할지 또 미국이 앞으로도 계속 정찰 자산들을 이용해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감시를 계속할지 등을 계속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 기사 살펴볼까요?
네. 북한 외무성이 미 국무부 인권담당 고위관리가 BOA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을 망발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Well, we remain deeply concerned about what's going on in North Korea. I think the credible evidence that
앞서 미국의 한 고위관리는 북한 내 인권 상황에 깊이 우려한다며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이에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1일 관영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미국 정부의 인권 문제 지적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온 겁니다.
네. 자, 먼저 미국 고위 관리의 발언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네. 로버트 데스트로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차관보는 지난 19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해 계속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데스트로 차관보는 전날 유엔 총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15년 연속 채택한 데 대해서 이같이 말하면서 북한에서 나오는 신뢰할 만한 증거들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협상을 하면서도 인권 기록을 비난하는 트럼프 행정부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사람들과 관여하고 그들의 행동이 바뀌도록 시도하는 건 모순되지 않으며 그것이 바로 협상의 요점이란 겁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과 고위관리 대부분이 지난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결정한 후 이후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공개적인 비난을 삼가하고 있지 않나요?
네, 공개적인 비난을 자제하는 분위기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예산 집행을 지속하면서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에도 계속 동참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국무부 관계자는 VOA에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가 현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고 밝힌 이 심각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외면하는 건 미국의 건국 정신과 가치, 정의에 모두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데스트로 차관보의 BOA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온 거죠?
네. 이 대변인은 미 국무성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차관보라는 자가 BOA와의 인터뷰에서 조선의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시한다느니 북조선 같은 인권 유린 국가들의 행동 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관여를 해야 한다느니 하며 망발을 쳤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유엔 총회가 지난 18일 15년 연속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강압 채택시킨 것도 모자라서 미국이 직접 나서서 인권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걸고 든 건 우리 국가에 대한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자, 이 대변인이 데스트로 차관보의 발언이 나온 시점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나요?
네, 이 대변인은 미북 관계가 최대로 예민한 국면으로 치닫는 때 이런 악담질을 한 건 붓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긴장한 조선반도 정세를 더욱 격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지적에 강하게 반발한 건 새삼스러운 건 아니지만 최대로 예민한 국면이란 표현을 쓴 것을 봤을 때 미국에 대한 압박과 초조함이 동시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 대변인은 또 북한은 전체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마음껏 향유하는 인민 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국가라면서 이 제도를 더욱 공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독재의 선택 마지막 기사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 다시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오늘은 미한 특전사의 훈련 영상과 관련한 한국 언론 보도에 대한 미국 국방부의 반박,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으면 미국이 화염과 분노, 강경책으로 급선회할 것이라는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 또 북한이 자체 설정한 비핵화 협상의 연말 시한을 앞두고 북한 문제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중국의 최근 움직임 움직임 전해드렸고요. 그 밖에 북한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되길 바라지만 싸워도 이길 준비가 돼 있다는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발언 내용도 북한 외무성이 국무부 인권담당 고위관리가 BOA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을 망발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이 시간에도 만났을 텐데요. 오늘부터는 BOA가 지난 2017년 만났던 오스틴 현 씨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명문대학 들어보시죠.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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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got a condo. 미동북부 뉴욕주 맨해튼의 북서부 지역.
갔다가 그 비행기 캐나다로 돌려가지고 캐나다로 가.
캐나다. 한 한국 음식점에서 오스틴 현 씨의 대학교 후배 송별회가 열렸습니다.
야, 근데 너 언제 입대하는 거야? 내년?
아, 이날 모인 젊은이들은 모두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입니다. 이날 모인 4명의 청년들은 뉴욕 맨하튼 북서부에 위치한 컬럼비아 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1754년 설립된 컬럼비아 대학은 이른바 아이비리그 8개 대학 가운데 하나인 명문 사립대학입니다. 이 대학은 80여 명의 노벨상 수상자와 미국 대통령 등 수많은 인재를 배출했으며 입학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오스틴 현 씨는 탈북자로서는 처음으로 2014년 컬럼비아 대학 정치학과에 편입했습니다. 학부 과정의 25%를 차지하는 제너럴 스터디 스쿨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았는데요. 이 과정은 편입이나 고등학교 졸업 후 다른 전문직에 종사하다 입학하는 성인들을 위한 과정으로 1,900여 명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스틴 씨는 당시 정치학과 2학년으로 편입했고 최근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오스틴 씨가 3년 동안 쌓은 학문만큼 얻게 된 건 바로 사람들입니다.
마이크를 잡고 있으시면 다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런 게 아니라.
친구들은 오스틴 씨가 탈북자로서 역할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들 청년들은 서로 배경도 다르고 역사학, 간호학, 정치학 등 공부한 분야도 다르지만 뜻을 함께했던 동지 같은 인연입니다.
신입사원 하면서 한탄에서 촛불집회에서 처음 만나가지고
나도 그때 처음 봤고
말을 통하는 사람들
그냥 상식이 맞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선 후보 찍은 사람이 다 다르죠.
그렇죠. 다 다를 것 같아요.
다 다를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다 달라.
시국 선언. 지난해 11월 15일 컬럼비아 대학교와 예일 대학교 한인 학생들이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분개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 선언문을 영문과 한글로 발표했습니다. 당시 오스틴 현 씨도 150여 명의 한인 학생들과 뜻을 함께했습니다.
제가 저희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국가에 잘못했던 것을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진짜 문제가 있다. 특히 나 같은 경우는 뭐 언더 제 친구들은 다 아니까 나는 독재는 이슬람에서 없어져야 될 가장 인류가 끊임없이 투쟁해야 될 싸워서 무너뜨려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이거는 잘못됐다.
오스틴 씨와 20대 초반에서 30대 초반의 이 청년들은 한참 동안 미국과 한국의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한국 국민으로서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미국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던 얘기도 꺼냈습니다.
여기서 맨하튼에서 우리가 차를 렌트해가지고 갔어. 1시간 넘게 트래픽 걸려가지고 딱 갔는데 5시 1분에 도착한 거야.
어땠어요?
그래서 4명이 가가지고 2명을 근데 내려보내고 나 파크하고 딱 갔는데 사실 3분에 딱 도착할 때 이미 클로즈한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오빠 마지막 날 갔어요?
아니 아니 토요일 날. 일요일이 마지막 날이었잖아요.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 앞에서 에이씨 하면서 그리고 결국은 돌아왔어. 돌아와서 그 다음날에 다시 뉴저지로 가가지고 투표했지.
한창 이야기꽃을 피우던 청년들 밤 9시가 지나서야 자리를 뜨는데요.
아무튼 조만간에 봅시다. 그리고
꼭 좀 딱 이번엔 꼭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러게 3주 남았다. 나 어떡하냐.
빨리 가시죠. 나 카톡해요. 잘 가.
한 목소리를 내던 동지들. 직업을 구하기 위해, 군 복무를 위해, 그리고 박사학위를 얻기 위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금요일 밤 뉴욕의 거리를 걷는 오스틴 씨. 미국인들과 보다 나은 소통을 위해 미국식 이름을 지었다는 오스틴 씨는 헤어진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뭔가를 느낀 듯 말을 꺼냅니다.
계속해서 알아가고 배워가고 가능하면은 이런 다양성들이 앞으로 제가 살아가면서 제 개인 삶뿐만 아니라 네. 제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네. 좀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거나 네. 아니면 좀 더 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약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래서 가능하면은
매일 지나가는 거리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뉴욕 맨하튼을 10분 남짓 걸으니 숙소에 도착.
여기가 아파트예요?
네, 이 아파트가 1909년에 지어졌어요.
어이구, 무슨 타임캡슐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이거 엘리베이터. 저도 와 이런 엘리베이터가 있구나. 근데 그때 이미 엘리베이터가 있던 거예요. 이거는. 다른 옆에 건물들은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걔들은 그러면 더 오래전에 지어졌나
봐요. 여기는 얼마나 오래 사셨어요?
2년?
2년.
네.
컬럼비아 대학에서 학문을 갈고 닦은 수많은 청년들이 거쳐간 공간. 오스틴 씨도 이 작은 공간에서 지난 시간을 버텼습니다.
어머, 농구들.
예상대로 작은 숙소, 좁은 화장실과 부엌이 나란히 붙어있고 소파와 탁자를 놓아 거실 모양도 갖췄습니다.
등은 왜 달아놓으셨어요?
제가 미국인 친구가 제 룸메가 미국 백인이에요. 버스턴에서 온. 근데 되게 이런 걸 좋아해요.
함께 살고 있는 백인 미국인 남학생의 취향에 맞는 이색적인 실내 장식도 눈에 띕니다.
이 아파트에는 그럼 콜롬비아 대학생들만 사나요?
네. 이게 PhD 하우징이에요. 북한으로 치면 준박사들이랑 박사들. 근데 준박사도 아니고 준박사 빌딩은 따로 있고 여기는 박사 빌딩이에요. 근데 미국에는 박사하고 나서 포스트 닥터라고 해가지고 준교수라고 해야 돼요.
이 숙소는 다른 숙소와 다르게 박사학위를 준비하거나 박사학위를 따고 교수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거주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오스틴 씨는 학부생으로 유일하게 이곳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탈북자로서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 명문대학교의 정치학도로 바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학생의 미팅이나 아니면 학생회 안에서 계속해서 리더들은 사람들 만나야 되잖아요. 같이 밥 먹고 시간 보내고 그리고 뭐 행사 하나 준비하게 되면 거의 뭐 몇 개월씩 준비해야 되니까 학교는 저는 거의 뭐 모든 대부분의 저한테 미팅이라 그러면 학교 관련된 90% 이상이죠.
학교 일을 많이 하셨구나.
많이 했죠.
학교 일이라는 게 어떤 종류의 일이에요? 학생회?
학생회도 했고 저는 제가 클럽 하나 만들었어요. 클럽 하나 만들어가지고 다른 친구들이랑
컬럼비아 대학교 내 한인 학생회장을 지냈던 오스틴 씨. 오스틴 현 씨는 바로 이곳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간 겁니다. 오스틴 씨가 미국에 온 건 지난 2012년입니다. 미 중남부 텍사스에서 유학 생활을 처음 시작했고 동북부 뉴욕으로 오게 된 건데요. 지난 2005년에 한국에 입국한 오스틴 씨는
우연한 기회에 뉴질랜드에 어학연수를 다녀온 후 미국 유학을 결심하게 됩니다. 세계적인 명문대학교를 들어왔을 때와 졸업한 후의 모습은 자신도 상상할 수 없게 성장한 모습이라고 오스틴 씨는 말합니다. 네,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들어보셨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았는데요.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이죠.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1880년 공화당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도 다시 한번 공화당 출신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려는 큰 희망을 가졌습니다.
대의원들은 표결을 무려 34번이나 거듭했습니다.
900만 명의 유권자들이 참가한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제임스 가필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저는 가필드 대통령 행정부의 강요 인선에 불만이 많습니다. 뉴욕 세관자리, 콩클린 의원의 출신주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 아닙니까?
가필드 대통령이 상원을 존중해온 정책들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35부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 시대.
대통령이 어떤 주의 출신 인사를 연방정부 요직에 기용할 때는 상원들과 협의하는 게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정책이었습니다. 이 정책으로 상원의원들은 출신주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로스코 콩클린 의원은 상원에서 뉴욕 세관 임명안을 거부하도록 하는 철회를 호소했습니다. 콩클린 의원은 상원이 가필드 대통령의 임명안 중에서 뉴욕 세관 임명에 대해서는 인준하지 않도록 배후에서 조정했습니다.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가필드 대통령은 뉴욕 세관 임명안을 제외한 모든 지명자들을 임명안에서 철회했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콘클링 의원의 조직적이고 거센 정치 공세에도 가필드 대통령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콘클링 의원은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저와 뜻을 같이 하는 뉴욕 상원의원들과 함께 동반 사퇴를 선언하겠습니다. 분명 뉴욕주의회가 우리 뜻을 이해하고 빠른 시간 내에 재선시켜 줄 거라 확신합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 말고 동반 사퇴를 해서 가필드 대통령을 더욱 압박해야 합니다.
로스코 콩클린 의원의 기대와는 달리 뉴욕주의회는 전혀 다른 두 인물을 상원의원으로 선출했습니다. 콩클린 의원의 태도에 불만을 갖고 있던 상원 의원들은 가필드 대통령을 공격하는 콩클린 의원에게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상원은 가필드 대통령이 임명한 뉴욕 세관의 임명안을 인준했습니다.
1881년 7월 2일 워싱턴 DC의 기차역에서 돌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총을 든 괴한이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이 타고 있던 기차 위로 뛰어올라가서 권총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한 발은 가필드 대통령의 팔에 맞았고 다른 한 발은 등에 박혔습니다. 암살범은 찰스 기토라는 남자였는데 총을 발사하면서 로스코 콩클링의 정당을 지지한다고 소리쳤습니다.
찰스 기토는 신이 자신에게 대통령을 암살할 것을 명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찰스 기토가 외친 이 말은 이 사건에 많은 사람들이 연관됐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로스코 콩클린이나 체스터 아서 혹은 다른 정치 지도자들이 저격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고 찰스 기토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이 사망할 경우 대통령직은 체스터 아서 부통령에게 승계됩니다.
가필드 대통령은 급히 백악관으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는 등에 박힌 총탄을 제거하려 노력했습니다.
아직 총탄을 찾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경과될수록 대통령의 상태는 나빠지고 있는데 총알이 총상부의 어딘가에 박혀 있을 텐데 어디 있는지 통 보이지가 않습니다.
의사들이 탄환을 찾기 위해 장비를 상처 부위에 밀어넣으면서 상처 부위는 세균에 감염됐습니다. 가필드 대통령의 상태는 더욱 악화됐습니다. 잠시 병세가 약간 호전된 듯 보였을 때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은 바닷가로 데려다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이 지난 다음 의사들은 내각과 부통령에게 가필드 대통령이 죽어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881년 9월 19일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은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의 시신은 다시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워싱턴에서 추도식을 마치고 가필드 대통령의 시신은 고향인 오하이오로 운구돼 안장됐습니다.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이 사망할 때까지 의사들은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문제의 총알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총알은 총상 부위에서 불과 몇 센티미터 부근에 박혀 있었습니다. 사실 총탄 자체가 대통령을 죽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건 의사들이 총탄을 찾으려고 의료 장비들을 넣으면서 발생한 세균 감염 때문이었습니다.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의 재임 기간은 6개월에 불과했습니다. 가필드 대통령은 16년 전 에브라햄 링컨 대통령이 암살된 데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로 암살된 대통령이었습니다. 체스터 아서 부통령은 뉴욕에서 가필드 대통령의 사망 소식을 들었습니다. 체스터 아서 부통령은 판사 한 명과 함께 급하게 대통령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1884년 미국은 또 한 명의 새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그로버 클리블랜드가 28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당 후보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행정부를 출범시키면서 정부 내 비응패를 줄여나가겠다고 선언하고요. 내각을 보다 실무형으로 구성했습니다.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오는 한 주도 알찬 계획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생생 라디오 매거진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끝곡 잭 존슨이 부릅니다. Better Together 들어보시죠. Not always easy and sometimes life can be deceiving I'll tell you one thing,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Yeah, we'll look at them stars when we're together It's better when we're together Just might find their way into my dreams tonight But I know that they'll be gone When the morning light sings or brings new things For tomorrow night you see That they'll be gone too Too many things I have to do But if all of these dreams might find their way into my day-to-day scene I'd be under the impression I was somewhere in between With only two, just me and you Not so many things we got to do Or places we got to be We'll sit beneath the mango tree now Yeah,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yeah. Well,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Yeah,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저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잠시 후 11시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와 사랑의 추억 연가 English with you가 방송됩니다.
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 정부